지난번에 저희들이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에서 무실과 충성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사로잡힌 너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고 3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에스겔은 바빌로니아 그 포로 중에서 포로인의 한 사람으로서 22년 동안에 충성스럽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치 동시대의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는 일찍이 42년 동안에 하느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돌아온 이스라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 열매가 없음, 무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분이었으며 열매는 주님의 소관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의 교회에게는 본문 계속해서 에스겔 3장 12절부터 27절에서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쪽 유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5년째에 기원전 592년에서 570년경 즉 바빌론의 포로로서 이스라엘인들이 잡혀가는 그 포로들 속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포로들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에스겔은 포로들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 3장 12절에 보면은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이 듣든지 안 했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하느님의 심판인 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서 노예로서 생활할 거라. 이와 같은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신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느님께서 마치 그 에스겔을 들러 올리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다. 바람 부는 소리처럼 큰 소리가 들렸고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바로 여호와를 예배드린 그 경배, 그 계시는 그 장소에서 하는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 생물들의 날개로 했는데 이것은 천사들이 환상으로 하는 천사들의 날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래서 이 생물들이 울리는 이와 같은 소리, 다른 장에 보면은 이 그룹 천사로 모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사들이 그런 소리와 바퀴 부딪힌 소리를 들었는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불안 마음으로 행하니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이 왜 근심하고 불안 마음이 생기느냐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인들이 강팍한 마음 지난번에는 하석보다도 굳은 금강석 같은 자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패역한 자 이러한 이스라엘인들에 대해 보고 근심하고 불안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지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강팍하며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마음이 근심하고 불안 마음이 생기고 이 사역에 참 힘이 빠지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그래서 사역의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느님의 능력임을 얘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22년 동안에 하느님 말씀 전했는데 돌아온 이스라엘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하느님께서 너는 단지 전하라 말을 그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에 내가 델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그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치를 지내리라. 여기 델아비비라는데 델은 텔이라고 해서 언덕이란 뜻입니다. 마운드고 아비브는 옥수수란 뜻입니다. 옥수수가 많이 나는 그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언덕이 생긴 것은 그 도시가 다른 제너레이션에서 또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되면은 그 도시들이 망해진 그것이 하나의 그 더미가 생겨지면 그 위에다가 또 새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고학적으로 17층까지 있는 이와 같은 언덕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델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거발, 거발강가는 바빌로니아 지역으로서 바빌론 도시로부터 200마일 북쪽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그 지류가 되겠습니다. 그 포로들을 잡아놓은 그 수용소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나가 그 중에서 민답히 치를 지낸다. 바로 포로들이 잡혀있는 그 장소 거발 강가의 델라빗 그 언덕 위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인들의 그 포로들 중에서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치리를 민답이라는 것은 놀래서 답답해서 그들과 포로에 그 잡혀가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중에서 민답이 답답한 심정으로 치리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중에서 지내리라 바로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갈 때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인도네시아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화를 내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완전히 그 불친절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문을 몰랐답니다. 그럴 때 많은 사역에 참 힘이 빠지고 이래 됐는데 나중에 그 인도네시아 역사를 봤더니 17세기에 네덜란드들이 그들을 식민지화해서 많은 것을 착취했단다. 네덜란드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데 그와 같은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이 생겨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민족성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애국자적인 그러한 정서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서 바로 사랑으로 원래 그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닌데 잘못 그 전해졌음을 깨우쳐주고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 중에서 가장 그 무슬림 국가인 자가 인도네시아가 되었습니다. 바로 무슬림인은 그들의 민족성에 흐르는 하나의 종교가 되었답니다. 기독교의 반감에 의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이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했더니 그 다음에 그 동족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동족에 대한 컴패션이 생겼습니다. 그 컴패션이 생겨서 지금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은 바로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며 그 인도네시아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주어진 사역의 첫째 입장은 상대방 입장에 있는다. 오늘 에스겔은 보면 바로 그들이 생활하는 포로들의 그 삶 속에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할 때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아가페 사랑으로 성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성과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기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파를 하고 두 가지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주님의 사역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은 자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믿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말씀을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아픈 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칩니다. 육이 아프게 되면 육은 바로 하늘나라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육이 아프게 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열이 많아서 지금 기도를 요청해 온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오고 싶지만은 자기가 열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문에 있는 다른 성도들한테 전염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 요청하고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바로 주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에 유리합니다. 방향감각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 있을 때, 거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할 때 그들이 왜 화를 내고 그들이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하는가 그거 하게 되고, 그래할 때 거기에 compassion, 바로 동정, 민망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성화가 됩니다. 결국 그렇게 민망히 여기는데 회개치 아니할 때는 바로 회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들한테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 두로와 시돈에다가 이와 같은 권능을 행했더라면 이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을 때 그들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정이 생깁니다. 동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들 각자 보면 그 중에 강팍한 자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성화하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결국 죄인의 죄를 용납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악인의 악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대항하고 그들한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동족들의 포로 속에 잡혀가서 그들과 같이 있어서 그들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동정이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대부분이 그 말씀 듣고 회개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답답한 이 심정들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답이 7일을 지냈다. 그 놀라서 7일을 지냈다. 7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욥기 2장 13절에 보면은 7일 7일나로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 3명이 욥이 자기 그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을 잃고 또 몸에 그 참 질병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심함을 보고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갔는데 7일 동안에 그와 함께 있으니 욥의 그 공고함, 그 심함을 보고 말조차도 못하고 그들과 같이 침묵으로서 같이 욥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나 에스겔 선지자도 유대인이 잡히는 그 현장에 거기에 그 델라비비라는 그 마운드 그 언덕에서 거기에서 7일 동안에 거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근데 어떤 그 진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7일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수꾼은 우리가 군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보초가 씁니다. 보초 중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급히 알려서 잠자는 병사들 깨워서 거기서 대항하게끔 하는 바로 지키는 하나의 가드가 되겠습니다. 이 역할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그것을 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바로 전해야지, 전하지 아니하면은 파수꾼 자체도 죽음을 당하며 거기에 자기가 파수하 있는 그 도시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바로 그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했는데, 바로 파수꾼의 이 본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깨우치라, 바로 그들이 죄에서 죄에 있는 그 죄가 뭐가 죄이며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깨우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파수꾼이라는 잡지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수꾼이라는 것은 어떤 이단 교리를 얘기하는 그와 같은 파수꾼의 잡지가 아니라 바로 네베의 말, 바로 하느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그와 같은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너는 네베의 말, 바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 깨우치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회개치 않냐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들이 와서 너희들 완전히 그 멸망시킬 거라. 그래서 이 에스겔은 바로 포로를 잡혀가서 이제 금방 멸망할 그 시기가 금방 다가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너 손에 찾을 것이오. 여기는 보면은 반드시 너희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악인에게 이제 그 잘못됐으면 너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하면 괜찮은데 만약 그것을 하지 않냐고 악인은 자기의 악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악이가 죽고 있는 그의 피해값, 그 목숨의 값을 바로 에스겔 너한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너가 전하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에스겔한테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죽음의 책임이 바로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한테 적용할, 우리가 일종의 그 전체적으로, 제너럴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의 파수꾼인데,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 바로 그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래서 그들이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안 듣지는 그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이지만은, 그걸 전해가지고 걔가 듣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영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전했기 때문에 책임은 이제 없는 거죠. 믿고 안 믿는 건 우리 책임 아니고 우리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러나 전하지 않아갖고 그가 죽게 되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하나님에 그 대한 본분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 대한 명령이 에스겔의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특히 목사라든지 또는 전도사, 전도자나 또는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본분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다른 뭐 집사나 뭐 이렇게 사역 뭐 일을 하면서 음식 준비하는 집사 뭐 찬양 이런 또 다른 본분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분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적에 지옥이나 심판 같은 말은 인기 없는 말을 참 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대화를 해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심판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분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바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두운 데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바로 이와 같은 장소에 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을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더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라. 풀무불. 바로 이와 같은 지옥에 던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은 인기 없는 말이 있을지라도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 본문. 그것을 전하지 않을 때 그들 영혼이 죽는 그 피값을 전하지 않는 자한테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며 아주 엄청난 책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모아서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그때 하는 말이 그러므로 오늘 너희 중에 전거하느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다.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것이 뭐냐? 성경 66권 전부 다를 너희한테 다 전했다. Whole counsel of God. 그래서 이 말씀을 전부 다 전했으니까 피까 그 중에서 전해가지고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원하고 이러한 자들 그 죽은 영의 죽은 그 피값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나는 책임할 거 다 했다. 하나님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너희에게 다 전했으니까 너희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내 책임 소감이 아니고 너가 하느님 앞에 대한 그 소감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피에 대해서 영이 죽은 자들 뒤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또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뒤에서 하나님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엄중한 심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사역인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선교제에 예결됐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는 우리 한국보다 선교사 역사가 훨씬 깊습니다. 100년 이상 오래된 기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숫자적으로는 너무나 형편이 작습니다. 그들한테 뭘 했냐?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먹을 거 주고 옷도 주고 뭐 건물도 지어주고 뭐 이런 일을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인도하는 자가 없어지면은 그 건물 자체가 교회당이 모스렘 교단으로 건물로 바뀌어버리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가 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전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가 주님의 그 모습으로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들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위한 처음에 믿음 없는 자들한테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면 딱딱하게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펠로십으로 그들과 같이 지나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한테 민망히 여기고 참 이와 같은 예수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점차적으로 가르치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회개 안 하면은 결국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들한테 경고를 해야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엄중히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바로 악인을 이와 같이 경고하라 이죠.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너는 너 생명을 보존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이 포로들 잡혀가는 그 포로들 속에서 많은 말씀에 그들같이 민망히 여기며 그와 같이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가 그들 깨우치는데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악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죽겠지만은 바로 에스겔은 너 생명을 하나님의 부른 그 콜링을 하였으므로 보존하리라 되고 있습니다. 또 이니 그의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 그전에 하나님 말씀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지 않는다 했습니다. 참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언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언제냐? 지금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입니다.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 지금 현재 죄가니까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 거치는 걸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바빌론에 같은 이 자들이 침범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했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거기에서 죽는다. 바빌론은 침범해서 그렇게 되면 그가 거기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바로 그 거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않아서 그 거치는 넘어져서 그 한때는 의인이 그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그 죽은 그 영혼에 대한 피값은 내가 너 손에 찾으라. 바로 에스겔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의인을 깨우친다. 이게 거친 돌이 있으니까 더욱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이렇게 살아가라.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은 정녕 살리니 그가 범죄치 아니했으므로 살려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는 너도 너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은 주님의 그 관계가 끊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를 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살려야 될 것입니다. 죄 안에 있는 죄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고 깨우쳐야 됩니다. 한때는 의인이 죄에 빠질 때 그 또 다른 어떤 죄에 그 유혹이 있으면 그걸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이 권능 바로 사역의 원동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보세요.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에스겔의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서 그발 강가에서 그 모이는 그와 같은 그 영광과 같아. 내가 곧 엎드리니. 엎드린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한테 저쪽으로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게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기댈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한테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질 때 사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진 건데 이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태도가 어려워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바로 이 부 자체에 의지하게 되고 자기에 주어진 명예에 의지하게 되고 자기에 주어진 이 건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여러 가지 부나 명예나 건강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도 보면은 바로 그 영광을 보고 이랬는데 그 발강까지 보는 영광한테 내가 곧 엎드린다. 하나님의 절대 순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어지고 어떤 것이 만회할 때 많은 분들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어진 건데 자기가 거기에서 조금 한 것처럼 자기의 생각으로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실족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신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키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르쳐라. 성령 하나님 말씀하래. 너는 가서 너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행동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제 이 에스겔 보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했고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그 사람들이 너를 이 밧줄로 이렇게 매게끔 한다. 너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보면은 우리가 왜 하느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이 행동하냐. 마치 무디 드와이스가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술집 앞에서 가마니 그 들하는 가마니를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흔들었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그 가마니를 보고 이렇게 몰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가마니에 있을 때 어둡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두운 세계에 산다. 그러나 이 가마니를 벗을 때 이 빛이 또 밝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 비유적인 행동으로서 주님 복음을 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도 하느님께서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서 무리들로 하여금 너 몸을 꽁꽁 묶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에다 보면은 아름다운 배로 만든 밧줄로서 허리띠를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배로 만든 띠를 사 너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 아름다운 띠를 이제 허리에 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너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유브라데는 바빌로니아의 그 서쪽 강이 유브라데 강이고 오른쪽 티그르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시. 이제 이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위가 있죠. 그 바위 그 속에다가 넣으란다. 그게 물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내가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춘이라. 물가에 거기에 아름다운 이 배띠를 거기에 감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게 명하며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고 일어날 후에 그 띠를 다시 취해가지고 보여주니까 그것이 배로 만든 띠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니까 일어날 때에 어떻게 다 썩겠죠. 내가 유브라데에서 감추은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다. 썩어서 아름다웠던 그 배띠가 이제 유브라데 강에 넣었더니 썩어서 쓸데가 없게 됐더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마니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유다인들의 그 교만과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려고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죠. 수도의 큰 교만들이 이같이 썩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그 썩은 배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이 다이몬드와 같이 단단한 이 마음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떠에 쓸데 없음 같이다. 바로 너희들이 썩은 배띠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강팍해 가지고 다른 신을 쫓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 배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집이 바로 내게 속했으므로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느라. 바로 하느님께서 하느님 백성들을 그들한테 이렇게 칭의와 우리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 영광을 받기를 원했고 참 여러 가지 칭송을 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느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배띠를 사가지고 아름다운 그 띠를 가지고 유브레데 강에 그 감추어서 며칠을 지나니 그것이 썩은 그 상태가 바로 유다인들의 그 교만이요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것처럼 썩을 거라 얘기했고 너희들이 지금 썩은 이 상태의 그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에스겔을 집에 들어가서 그 허리를 동이게 하고 내가 너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할 때 벙어리가 됩니다. 입천장에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간죠. 이제 너를 말하지 못하게끔 이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너와 말할 때 너 입을 열리니 하느님께서 이제 말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주님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해라 했죠.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파수꾼의 그 역할은 뭐냐면 하느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사람 듣기 싫어가지고 아 지금 항상 하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은 하느님의 그 주어진 본분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보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우리의 말로나 또는 걸로나 이 삶으로서 우리 주위의 가족들 중에 불신자였습니까?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또 무슬림 주민들, 무슬림 교도들이나 또는 힌두교들이나 불교 신자들한테 참 주님의 그 말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구원이었고 그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 하나의 파수꾼으로 적용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목사나 전도사들한테 훈련을 받은 자들한테 이단 교도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성도도 이단 교도자들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이단들과 만나지도 말라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몰몬교들 뭐가 잘못되었는지 여호와의 증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히려 유일한 구원의 도라는 것을 그들한테 가르쳐주는 깨우쳐주는 그 같은 파수꾼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훈련받은 자들 특히 목사들이나 또는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는 그 믿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 말씀에 계속 살아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파수꾼 역할들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목요일 날에 갈보리 채플 아웃리칭 파워십이라고 해서 오렌지 카운티에 갈보리 채플이 약 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담임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비전을 서로 그 쉐어했는데 지금 오렌지 캘리포니아는 3,70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우리 어떤 그 지역적인 인간의 지역적인 컨셉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지역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항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서는 하느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우리의 그 하느님 뜻을 찾는 그 방법과 그 길을 계속 물어보는 항시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역지를 계속 성령의 인도하고 확장해야 되겠다. 그 어떤 테리토리 컨셉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느님의 그 영역에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느님 영역이 뭡니까? 이 지구와 이 온 땅이죠. 그 영역을 가지고 사역지 확장해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새 교회에 그 개척하게끔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북가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경우에는 북한이나 또는 뭐 유시 리버사이드나 이란시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느님 뜻을 다 전하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파수꾼의 그 역할이 필요할 것임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 마지막 때 저희들 파수꾼으로 세워주었으니 저희들이 어떠한 그 참 위치에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한테는 참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단자들한테는 무엇이 잘못된지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바랄 권합니다. 이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